지난 시간 힌지, 경첩을 기억하십니까? 문짝이 돌아가려면 경첩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전체 서사에서 경첩은 구장이고 구장 속에서 경첩을 찾는다면 엑소더스, 성천, 테이크 업, 그리고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마침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은 누가의 의도적인 서사가 됩니다. 독자들에게는 지금부터는 서사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성천도 별세, 엑소더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쟁기를 잡은 예수님의 얼굴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60년 이후 누가복음을 읽는 교회도 좌고우면 말고 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벤트, 하나님의 구원사건으로 기억해요. 그 중에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별세요, 죽으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트라우마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후 30년 스승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과 주후 70년 로마와 벌인 전쟁 패배로 겪은 성전 파괴는 유대 땅, 갈릴리 땅과 또 사람들에게 남긴 거대한 외상이었습니다. 이 외상은 그들의 삶을 지배했고 기억을 지배했습니다. 누가복음 스토리마저 지배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영어 제목이죠. 후대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불렀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같은 존재 프로이트가 트라우마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했죠. 사람에겐 외부 자극을 조절해주는 일종의 보호막이 있다고 봤습니다. Protective Shield가 있습니다. 그 막이 뚫릴 정도의 압도적 자극이 밀려들어 자아가 붕괴되는 상태가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충격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지금까지의 의미체계, 신념체계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의 선택과 반응을 지배하게 만드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건 뭐지? 우린 이제 어디로 가지? 이 길이 맞나?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서사 한복판에 파송을 연거푸 배치합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에는 12를 보내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 2절에는 70인을 보냅니다. 왜 하필 파송이 나옵니까? 도대체 이 파송이 90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파송의 의미가 뭘까 질문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답하자면 이렇습니다. 파송은 90년대 트라우마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몸에 새기는 생존 리허설이다. 하지만 30년대 제자들한테는 그 파송은 앞으로 받을 충격 1, 충격 2에 대비해야 할 예행 연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듯이 풀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일들 후에 즉 9장 1, 2절에서도 12 제자를 파송하신 후에 주께서 또 다른 70인을 지명하셨고 자기보다 앞서 즉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그가 친히 가려고 하던 모든 도시와 장소로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35개의 마을로 선발대를 보낸 셈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얼굴을 굳게 하신다는 얼굴 모티포도 10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한국말로 얼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있다는 것이죠. 누가가 일부러 골라 쓰는 단어 같기도 해요. 뭐 어쨌든 이게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 이거 선교 실습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재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재가 트라우마를 낳게 될 것입니다. 믿던 스승님이 사라질 것입니다. 익숙한 보호막이 무너질 것입니다. 헬라어 발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포스텔로, 영어의 apostle과 비슷합니다. 사도, 파송하다 동사의 명사형이 사도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며 훈련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면전에 너희를 보내면 내가 너희를 볼 수 없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내 얼굴을 못 볼 때가 오지. 내가 너희들 눈앞에 없을 때도 너희는 갈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파송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시간을 대비한 훈련이다? 네, 그렇습니다. 파송은 트라우마를 말로 설명하기 전에 몸으로 견디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파송에는 네 개의 지침이 보여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 3절. 소지품을 최소화하라, 4절.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선포하라, 5절, 6절, 7절. 거절당한다면 논쟁하지 말고 떠나라. 발에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라, 10절, 11절입니다. 파송의 지침은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공동체의 생존 윤리입니다. 뭐라고요? 성공 매뉴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함을 전제로 한 서바이벌 키트 같습니다. 상처 입은 공동체가 존엄을 잃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지침 말입니다. 정신 분석학에서 트라우마는 두 극단으로 흔들리는 반응이 나온답니다. 첫째는 폭력에 맞서 더 큰 폭력으로 방어한다든지, 둘째는 침묵으로 버티는 거예요. 근육이 온몸이 마비되거나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11절 지침은 그 두 극단을 피하게 해줍니다. 환대하는 집이 있으면 머물며 거기서 먹고 마시고 샬롬을 빌라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고립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절을 당한다? 그렇다면 떠나세요. 복수라든지 자기 파괴의 고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과잉 방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치유를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정체성에 갇히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파송은 약해지는 훈련이네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약함을 기반으로 다시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트라우마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지만 파송은 제자들을 다시 걷게 합니다. 파송에 대한 고전적 이미지가 있죠. 출애굽이 끝나는 지점에서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말입니다. 스파이들이 파송받아서 그 땅이 어떤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취급되는지 몸으로 배울 선발대입니다. 환영할까? 박대할까? 모릅니다. 가서 봐야죠. 누가복음 10장의 제자들도 바로 그걸 겪어봐야 합니다. 환대와 거절, 그 집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툴툴 털고 떠나야 할 것인가? 이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트라우마, 그 이후의 공동체는 실제로 세상 속에서 이런 반응을 계속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누가는 사도행전의 현실을 예수님 생애의 서사 안으로 앞당겨 배치한 겁니다. 지금은 The Lent,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는 금식과 기도의 40일을 지냅니다. 누가복음 9장에 12를 파송하는 것,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파송하는 본문,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트라우마 이후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 공동체가 계속 숨쉬는 세팅입니다. 트라우마 한복판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장치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파송된다? 즉 예수님 면전에서 파송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트라우마가 올 것입니다. 거절과 불안을 미리 경험하고 스승한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을 먼저 통과하라. 생존 훈련입니다.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몸에 익히게 해야 합니다. 왜 파송입니까? 트라우마 속에서 파송은 예수님의 부재를 대비한 예행 연습이고 상처 이후에도 다툼을 피하고 평화롭게 이동하는 생존 윤리이며 성과가 아닌 소속, 즉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파송하신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 누가복음을 풀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훈련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도를 모른다면 오히려 더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의 트라우마를 잘 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